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구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6.25가 있는 6월이기도 하고 또 현재 한국과 미국의 모든 기독교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필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해서 고넬료를 통한 우리들의 신앙점검, 그것을 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로마의 신은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서북방 104km 지점에 있는 로마 총독부가 와서 자리 잡고 유대민족을 다스리고 로마의 군대들이 와서 주둔하고 로마를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다스리는 지배국가의 권력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요. 그 가이사랴의 다스리는 자의 권리를 가지고 와서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 사령부의 백부장,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유대민족이 주장하는 유일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생각에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난 줄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주의 피로 씻어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내게 주셨으니, 내게도 주셨으니 나도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보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이 고넬료는 로마의 권세가 있고 로마의 군권이 있고 로마 군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던 그런 군인에게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전에는 얼마나 권리가 있던 사람이든지 또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지 얼마나 보잘것없던 사람이든지 그 과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일단 그가 부름을 받으면 처음에는 부름을 받은 줄도 모르고 내가 교회를 믿기로 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내가 이제 교회를 댕기기로 해서 내가 이제부터 좋은 크리스천이 될 거야.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미리 정하신 자를 또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내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정한 나를 이때에 작년이 아닌 금년에 금년이 아닌 내년에 모든 각 사람에게 부르시는 때가 하나님께서 있어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1절 2절 사이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누구와 더불어 교제가 제일 소중한 교제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때부터는 내가 가장 의지할 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또한 죄악 가운데서 부르시고 알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바울까지도 부르셔서 기독교 역사에 기둥같이 빛나는 대사도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은총 속에도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금 쉽게부터 타취에 들어가면 이 교회를 나오면 목사를 만나러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휴가를 가면 교인들도 잘 빠집니다. 뭐 오늘 목사님도 안 계신데 오늘 좀 쉬자 발 벗고. 그래도 목사님이 계시면 그래도 목사님 내가 빠졌다고 그러시면 어떡하. 그래서 일부러 그냥 바짝 다가셔서 인사도 하고 어떤 분은 따집니다. 목사님 나 나왔어요 오늘. 안 나온 걸로 오해하지 마시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오면 교회 갔다가 온 아주 든든한 증거가 내게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전체적인 표현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또 주의 말씀을 대하는 중에, 지으신 만물을 보는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적을 만날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해질 때, 한량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행복의 문을 들었을 때, 이런 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동적인 충격을 입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 중에서 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해주면 내가 은혜를 좀 받겠는데 그 자세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30분만 하고 나오면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 2절에서 1절에는 바울의 고넬료의 신분을 말해 주었고 2절에서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2절의 말씀의 제일 끝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럼 하나님께 기도가 계속되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격은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세상 욕심을 버리고 내 가졌던 어떤 꿈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채워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일 첫 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타락한 심령은 욕심뿐입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경쟁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뭐 사랑과 구제와 경건과 용서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가져야 하고 또 그 가진 걸 내가 누려야 합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이건 내 겁니다. 뭐 이 나라고 하는 걸 못 버립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는데 어떤 자격을 줘요? 욕심을 내려놓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집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세례도 받게 되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찬송을 찬송따옵게 부르게 되고 헌금을 헌금따옵게 드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전도나 선교나 봉사의 일을 정말 크리스천답게 하게 되는 그것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래서 은혜로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그 거룩한 변화의 총체적인 말 한마디가 경건하여입니다. 경건하여. 예수를 믿는 모습은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앞에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하는 모든 경건한 모습이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아무개 교회 나가더니 참 점잖해졌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개 교회 댕기면서부터 참 많이 변했어. 나쁘게 변했단 말입니까? 좋게 변했단 말입니까? 좋게 변했단 말입니다. 그 좋게 변했다는 말의 대표적 표현이 경건하여. 경건한 것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와 더불어 살아가게 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깨닫는 게 이것이 어떤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논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 내게로 들어와서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내 피 속에는 없고 내 마음 속에는 꿈에도 없었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경건한 인격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경건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혹시 내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나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전도 안 하고 그냥 계신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고넬료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부모이든지 친척이든지 형제이든지 친구이든지 간에 아, 그 사람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직 예수를 안 믿는구나. 특별히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무심히 살고 있었다고 하면 아직 은혜가 고넬료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도 제가 알래스카 교회를 잠시 시무했는데 어떤 장로가 그래요. 아 우리 동생은 그놈은 저 이단교회 나갑니다. 아 그 동생이 이단교회 나가면 됩니까? 그걸 깨우쳐서 데리고 와야죠. 아 내버려두세요. 제 마음대로 하라죠 뭐. 그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이 장로가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장로가 됐구나.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참 구원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머니가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어머니 전도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성도가 다구쳐 물어서 얼마나 난감해하고 그날부터 어머니를 죽기 살기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썼더니 한 달도 안 가서 어머니가 나오더래요.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정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가족이야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만나게 한 인연을 갖게 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교는 많이 하는데 전도는 안 하는 현대교회의 약점 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얼떨떨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향해서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일이 없는 고백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선교지를 향해서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웃집을 향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있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아직 믿음이 너무 어리고 아직 진실한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기도문을 잘 써서 기도를 잘 하는 건 연습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과 통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그 고마움,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일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 진실한 고백 속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내가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 약속해 주시는 말, 말씀, 답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사실은 기도의 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할 말을 다 하고 내 요구를 다 제시해 놓고 아멘 해놓고 아, 난 기도 끝났다. 어떤 분들은 다 아뢰지도 않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서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을 항상 하나님께 함께 데리고 나와서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 군인이 점령군의 지휘관쯤 되는 사람이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삼고 있는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변화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진실히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는 내가 순종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 거룩한 변화를 받았던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 또 하나 따르는 게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와 구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4절에 있는 말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구제를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구제는 기도가 있는 구제였어요. 구제하러 가면서도 기도하고 구제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구제할 마음이 일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와 구제가 있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주의 보혈로 다 씻어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 가운데에서 자녀의 죄를 다시 묻지도 않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어디 일부러 그랬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엄마 내가 그래도 아버지 내가 그래도 이건 너무너무 크게 잘못했어요. 그래 너 잘못한 건 아니 됐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야 그랬겠느냐. 이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줄을 알았으면 그랬겠느냐.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다.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참 불충분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좀 부족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기다리시면서 또 기도의 때를 채우시고 그것이 무엇 중에? 사랑과 긍휼 중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을 가지고 친구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만으로 대하던 친구에게 더해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날부터 친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같이 믿었는데도 어느 날 한 번 금이 가서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더 입으면 돼요. 은혜를 더 입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내가 왜 내 그 친구를 용서 못했나 하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이 잘하였다. 내가 너를 그렇게 씻었으니 너도 그렇게 씻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주의 귀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변화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코넬료가 뭐에 부족해서 그 유대 땅에 못 먹고 못 살고 억압당하는 사람이 불쌍했겠습니까? 한국에 나온 선교사 중에 영양실조가 되어서 돌아가신 선교사가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PCA 교회 교단에 뿌리가 된 남장로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영양실조에 걸린 선교사님들이 참 많았다고 우리 한국교회사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선교비 받아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데 한국 백성들이 너무 못 먹으니까 다 퍼들리고 같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제라고 하는 것, 교회가 행사하는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이제는 그 구제가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제가 없어진 것을 구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말라버렸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날 돌아보시고 날 긍휼히 여기시고 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미국 땅으로 옮겨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참 잠깐이에요. 남남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생활을 우리도 지속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 개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아, 하나님 복잡하실 텐데 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일에 능하시며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찬송을 진실이 부르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가 생각나서 눈물이 솟아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거룩한 교회 속에 부족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참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현상들입니다. 어떤 때는 문득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요. 아, 내가 바빠도 기도를 해야지. 아, 내가 오늘밖에는 내일은 더 바빠질 텐데 아, 오늘 저녁에는 기도를 좀 해야지. 그리고 엎드리면 내가 준비하지도 못했던 기도가 2시간, 3시간 이어지는 때가 있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뭐 특별한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봤다. 나는 아직 방언을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본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배드리면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로 들어가던 마음속에 아, 저 말씀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그것도 절미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주권적이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일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주의 이름에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몰라. 내가 왜 선교지를 가겠다고 그랬는지 몰라.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했는지 몰라.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생각이어서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많은 것을 실패하는 중에서 아, 나를 왜 실패케 하셨냐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실패한 중에서 이것을 발견케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미처 기다리지 못했던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셨다. 그런 과학자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개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살아있는 기도와 순종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여러분, 주의 수제자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바닷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어라.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택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부모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전도자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미국 와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잡이 생긴다고 그러죠. 어느 동리로 이사가느냐가 학군이 된다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다 알아서 옵니까? 그런데 참 진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경험담을 놓는 신앙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저 기도만 안 하는 하나님이 척척 알아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은혜자들, 좋은 목사를, 좋은 구역장을, 좋은 장로 집사를 만나는 은혜를 그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뚜껑이 파리 만나 잡아먹듯이 그렇게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건한 품성을 주고 나면 내게 있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좋은 주의 일꾼을 주의 종을 주의 사자를 보내 붙여주시고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에 표현 성령의 충만을 늘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찬송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죠.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죠. 봉사하는 활동의 역사 속에 어느 시간, 어느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요. 그래서 헌금 두 번 하는 분들도 있고 선교지 두 번, 세 번 가는 일도 있고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헌신을 배우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하실 분들, 결혼하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결혼도 잘하게 해달라고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짝을 전 그리스도인으로 묶어주시지 않겠어요? 아, 그래야 될 건데 나는 그만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아예 처음부터 잘못 얽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마음에 복음을 듣는 귀를 주셨어요. 아, 여보, 나도 좀 교회 좀 나가볼까? 자진해서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라지요? 그렇게 내가 붙잡고 사정할 때는 아무개도 남편하고 나오고, 아무개도 남편하고 나오고, 그런데 나만 혼자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참 얼굴이 안 섰는데, 아,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를 놀리느라고 그러나? 아니죠. 그게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먼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를 또한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 7절과 8절 속에 있는 말씀인데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진실한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 운동은 그냥 행위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행위라고 얘기하면 발동이 내게서부터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이라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부터,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건 내가 하는 거다.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는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했어요. 우리는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행위 속에 넘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순종이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지도 진실한 자세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 중에 진실무망해야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 그 말이 진실하고 그 말이 진실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한 것도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거로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은 마귀 생각이에요. 그런 거로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보면 아름답고 고운 마음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요. 아름답고 고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주 종들 중에서 제일 신실한 사람 둘을 불러놓고 야,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저 바닷가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셔서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보내니 너희들 가서 그분을 이렇게 대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잘 모시고 오너라. 그리고 진실로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정성껏 준비를 시켜서 언제쯤 보낼까 계획하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보내는 거예요. 즉시.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오늘 고넬료의 순종이나 사도 바울의 순종이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든 역사는 미룬 게 하나도 없어요. 즉시 순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알려줬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는데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 자다. 내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 나는 아직까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가라. 내가 그에게 보내는데 너를 데리러 온 사람이 내 문 앞에 섰다. 그를 따라서 가거라.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은혜로운 교제, 이렇게 소통되는 하나님이 서로를 은혜 가운데에서 찾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연결켜 주어서 그렇게 만나는, 이것이 신앙인의 은혜 가운데에서 만나는 교제입니다. 여기에 무슨 시샘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을 만나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받을 때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겸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예배마다 이루어지고 교제마다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속에 일어나고 그 가정 속에 일어나고 그 축복의 역사가 세상을 구원하고 천국의 하늘나라 백성의 영혼에 잇대어진 복된 삶을 사는 기독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신앙은 그 가정과 일가와 친구들만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온 집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성령을 받았다. 저는 받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교회를 만드셨고 이 교회 속에서는 성령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모든 역사가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앞서고 조금씩 뒤서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는 거룩한 교회의 역사를 완성하고 또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시는 이 말씀이 고넬료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의 한 복판 속에 그리고 2013년 한 해를 오늘 6월 30일 주일인데 한 중간에 서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도 생각하고 교회의 앞날도 생각하고 선교지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일도 살펴야 되겠지만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고넬료처럼 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내가 식구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이, 내 민족과 내가 사는 땅에서 나와 더불어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변화 속에서 복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